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피곤한 육체를 일으켜 깨우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엎드리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려 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하는 여러분 가운데 또 기도하는 도중에 넘치도록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의 많은 이 시는 보면은 그 시의 내용으로 봐서 도무지 이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지었는지 조금 짐작이 안 가는 것이 있는데 오늘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도 사실 다윗이 그 시를 쓴 상황은 아주 기가 막힌 상황에 섰습니다. 이 시는 다윗이 블레셋 왕 앞에서 미친 척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그 당시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사울의 노여움을 사서 졸지에 지명수배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국에서 쫓기는 정치범 신세였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했기 때문에 사울의 추격을 견디다 못해서 다윗은 살려고 이스라엘의 적국인 블레셋으로 넘어갑니다. 그러자 이번엔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왕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저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었으면 이스라엘 왕이 질투해서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겠느냐. 살려두면 화근이 될 것이다. 분위기가 살벌하게 돌아가는 것을 직감한 다윗은 순식간에 떠오른 영감으로 갑자기 미친 척을 합니다. 입가에 침을 흘리고 문짝을 긁어대며 발작하는 신용을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왕궁에서 다행히도 미친놈 취급을 받아서 목숨은 부지해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이 힘들면 미치겠다는 표현을 쓰는데 다윗은 진짜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극한 위기를 넘겼던 것입니다. 한때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영웅 다윗은 그때만 해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살기 위해서 미친 척까지 해야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슈퍼맨이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습니다. 본인도 미친 척까지 해서 살아남으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라도 자신을 보호해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은 시가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34편인 거예요. 1절을 보니까 다윗이 참 훌륭한 사람입니다. 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게 이제 영어 성경에 보면은 미래형으로 돼 있죠. I will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앞으로 살아갈 때 어떤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변하지 않는 이런 자세로 살겠다고 선포해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잘 될 때는 가만 앉아 있어도 휘파람 나오죠. 찬송이 절로 나오죠. 그러나 힘들 때는 한숨과 원망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은 힘든 정도가 아닙니다. 사면초가인 상황인데 그런데도 자기는 항상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만 보면은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며 사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좋은 일 있으면 웃고 슬픈 일 생기면 그냥 울고 분한 일 생기면 분노 터뜨리고 그런데 그에 반해서 어떤 상황이 와도 변함없는 이런 자세로 살겠다고 결심해놓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두고 봐서 상황이 잘 풀리면 찬양하겠다가 아니고 내가 좀 편해지면 헌신하겠다가 아니고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찬양할 것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기도할 것이다. 아무리 바빠도 나는 예배할 것이다. 이렇게 자세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 다니엘도 보면은 뜻을 딱 정해놓고 바벨론 왕궁에 들어갈 때부터 기회를 봐서 이렇게 처신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나는 이렇게 살 것이라고 딱 결심을 해놓고 들어갑니다. 이런 사람이 무섭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데 그렇게 해놓으면 나중에는 쉽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작정을 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기도는 포기하지 않겠다. 이렇게 딱 결심을 해놓으면은 인생이 그냥 아주 쉽게 정리가 돼.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11조 생활을 할 것이다.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예배를 타협하지 않겠다. 이걸 딱 스스로 정해놓고 살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뭔가가 딱 있으면요. 인생의 다른 모든 것은 빨리빨리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인생을 심플하게 정리하는 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세를 먼저 정해놓으라는 거예요. 찬양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인간의 모든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취를 감춰야 됩니다. 어떤 분은 무슨 얘기를 해도 결론을 들어보면 꼭 자기 잘났다는 거죠. 간증을 해도 꼭 끝에 결론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가 이뻐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찬양은 하나님 외 다른 모든 것을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꾸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하는데 이 찬양의 영은 자기가 아닌 하나님께 계속 시선을 집중시키게 합니다. 다윗도 한때는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죠. 골리앗을 죽였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의 모든 여인들이 다윗 오빠를 부르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런 팬클럽을 몰고 다니면서 하나님 바라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광야로 가니까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자랑할 때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우리 얘기하면 싫어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줄 아셨죠? 사람들은 우리가 자기 자랑하면 싫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랑하면 오히려 우리한테 몰려듭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면 기뻐하는 것입니다. 좋은 설교는 계속 예수님을 얘기하는 설교입니다. 좋은 리더십은 자꾸 예수님에게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곤고한 자들,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을 통과하면서 겸손해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끊임없이 자랑하는 다윗에게로 자꾸 모인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에서 자꾸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도 찬양하자고 초대하는 거예요. 3절을 보니까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함께. Let us do it. 함께 모여서 나쁜 짓 하자는 게 아니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그러면서 막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제가 그 찬양 참 좋아해요.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을 찬양하지. 우리가 이 믿음의 상승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함께 하면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뭐 어딘지 모르게 좀 힘이 나요. 함께 모여서 찬양할 때 믿음이 약해졌던 사람도 함께 찬양하면서 이 뜨거운 심령이 올라온 게 있어요. 요즘 인터넷 시대가 되고 이렇게 좋아지니까 집에서 그냥 TV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해외 출장 가서 어쩔 수 없이 몸이 아프셔서 이렇게 입원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쩔 수가 없겠죠. 그런 어쩔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방송통신수단을 어쩔 수 있는 분들이 너무 많이 써먹어요. 충분히 교회 나올 수 있으면서 아, 뭐 그래도 일단 설교만 들으면 됐지. 예배만 드리면 됐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예배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거거든요.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는 거 있죠. 아, 목사님 설교만 말고도 우리 예배팀 찬양까지 풀로 다 올려주세요. 그 뭐 집에서 뭐 쇼를 관람하겠다는 겁니까? 찬양은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니라 와서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설교 내용 자체를 그냥 듣는 것도 집에서 할 수 있겠지만은 예배는 같이 참여하는 거예요. 공동체가 같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나의 영성이 너의 영성을 자극하고 서로 끌어올리는 그런 시너지 효과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모일 때마다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상승 효과라는 게 그런 거예요. 다윗은 계속해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4절 아주 좋은 말씀이죠. 시작.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쉽게 말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응답이 안 올까요? 기도 안 했으니까. 다윗은 이 기도 응답을 삶에서 확실히 체험한 것입니다. 그것도 보통 기도 응답이 아니라 진짜 죽을 뻔했다가 살아난 거예요. 사실 미친 척 하면서 살아난 게 보통 사람 보기에는 참 추한 일이지만 그 미친 척 하라는 아이디어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것일 수도 있어요. 남들 보기엔 추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간증은 확신에 차 있고 힘이 있죠. 사실 다윗이 아무리 살려고 하지만 그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블레셋 왕한테까지 막 도망가는 건 다윗의 두려움에 찬 실수였죠. 그렇지만 다윗의 실수에서도 하나님은 다윗을 건져주셨어요. 근데 다윗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완벽한 사람보다 기도하는 불완전한 사람이 훨씬 소망이 있는 것이 바로 그 까닭입니다. 내 모든 두려움에서 그를 건지셨도다. 다윗은 자고 일어나면 그냥 걱정이었어요. 두려움이었어요. 언제 사울에게 잡힐까? 광야에서 굶어 죽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계속 나를 쫓아다니는 부하들도 많은데 이 부하들 뭐해서 먹여 살릴까? 이런 게 계속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을 기도로 돌파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와 두려움을 여러분은 기도로 돌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늘 기도로 돌파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리로다. 상황은 그렇게 힘든데 그들의 얼굴에서는 광채가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몸이 그렇게 아픈데 기도하는 사람은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요. 결코 추하지 않아요. 사업이 그렇게 힘든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빛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셨지만 그가 기도하고 일어나실 때는 얼굴에서 하늘에 광채가 났습니다. 오늘 어떤 어두움의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여러분은 결코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존심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부서진 영광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6절에서 다시 한번 다윗은 기도의 파워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다윗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어떤 실패와 어떤 예기치 못한 수렁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 한국교회의 파워가 이 부르짖는 기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어느 시점부터 우리 교회 새벽 기도가 이렇게 설교 끝나고 다들 각자 개인 기도 들어갈 때 너무 점잖은 기도가 된 것 같아. 물론 처음에는 너무 막 튀어나오는 옆에 사람 전혀 생각하지 않은 그냥 공격적인 방언 기도로 막 옆에 분들이 기도 못하게 할 정도로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 몇 분은 자제를 시켰지만 사실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이 강단에도 사실 저만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오셔서 그냥 제가 다 내어드릴 테니까 같이 기도하셔도 되거든요. 쏟아놓는 부르짖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그렇게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를 살린 것은 바로 그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는 자를 철저히 보호하십니다. 7절 말씀이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청와대 경호실 직원들처럼 그냥 쫙 우리를 둘러서 24시간 진을 치고 있으면서 지키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든든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체랑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는 여러분은 혼자고 외롭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여러분을 지키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지키려고 해요. 우리의 건강, 우리의 돈, 우리의 명예, 우리의 가족, 그러나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무섭고 변화무쌍한 세상에서 확실한 안전은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안전에 두려움이 있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천사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저도 지금까지 여러 번 힘든 위기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마치 그 천사가 나를 둘러싸고 보호해 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연예인이면서 이제 목사님까지 되신 임동진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사극을 찍었습니다. 거의 주연급 조연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항상 이 사극 드라마는 알다시피 크랭킹 하기 전에 제사를 지냅니다. 촬영장에 사고가, 이 크고 작은 사고가 나는데 그걸 막는다는 거. 근데 자기가 목사님인데 그 제사 진행 같이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그냥 밥을 다 사준 다음에 야 괜찮아 기도하고 그냥 시작하지. 제사 안 지내도 내가 사고는 책임진다. 그 사람들이 그래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그러다가 워낙 또 중견 연기자니까 제사 없이 시작했는데 첫날 촬영하는데 그것도 주연급 후배가 쫙 말 타고 달리다가 그냥 말에서 낙마해버렸어. 엄청나게 큰 낙마였어. 그냥 사지가 마비될 수도 있는 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 봐라 제사 안 지내서 이렇게 된 거다. 이게 뭐야 예배만 드리고 시작했더니 이게 뭐냐. 이분이 그냥 임동진 목사님 눈앞이 캄캄하더라. 아이, 기도하고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시작했는데 첫날부터 이게 웬 사고니. 그래서 이제 후배한테 너무 미안해서 이번에는 내가 가서 이제 신방을 갔어요. 그런데 의외로 부상이 경미한 거예요. 큰 낙마 사고였는데 그 후배가 딱 그러던 거예요. 형, 내가 말에서 떨어지는 데 있잖아. 어떤 보이지 않는 팔이 나를 딱 안아서 잔디밭에 탁 내려놓는 거 있지. 그래서 너무 무섭게 떨어졌는데 그냥 머리부터 떨어져서 죽는 줄 알았는데 나 이렇게 멀쩡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를 안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나면서 쫙 옆에 있던 스태프들한테 보면서 들었지. 누가 우리를 지키고 있는지 들었지. 앞으로 또 제사 드린다는 말 하지 마라.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그분의 사랑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힘들고 낯선 곳에 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센 사람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하고 가면 어떤 천사들이 여러분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게 천사가 밥 먹고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게끔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살아났습니다. 살아난 다윗이 이제부터 전도하고 사람들을 도전하고 영적인 리더십을 가집니다. 8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제 다윗은 사람들을 영적으로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나처럼 살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맛보아 안다는 것은 참여하는 거예요. 은혜의 구경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이 수영하는 걸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말 예배 본다는 말이 그래서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종종 하늘의 능력을 우리가 가끔씩 맛보아서 알게 하십니다. 하늘이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곳인가를 가끔씩 맛보아 알게 하시는데 그 맛보게 되는 통로가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이 그 예배를 통해서 느끼는 그 거룩한 엑스터시, 거룩한 이 감동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터지는 방언의 언어, 예배를 통해서 터지는 그 눈물, 그 평화, 그 감동, 그 도전, 그게 바로 하늘의 언어예요. 이 땅이 도저히 줄 수 없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되죠. 예배하는 사람만이 비로소 만족을 느끼게 됩니다. 9절,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힘이 있으니까 자신만만한 젊은 사자도 언젠가는 힘이 고갈될 것입니다. 늙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사자는 아무리 힘이 있다 할지라도 이유를 알 수 없는 목마름이 항상 있어요. 항상 싸워야 돼요. 항상 불만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간다는 사람들이 젊은 사자처럼 그렇게 사납게, 그렇게 외롭게, 그렇게 불안하게 삽니다. 성공을 하고 있는데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성공을 해도 성공을 누리게 됩니다. 실패를 해도 기가 죽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많은 돈을 가지고 살면서도 얼굴 찡그리고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좁은 아파트 살면서도 항상 감사함에 하늘의 영광을 갖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런 거예요. 진정한 만족은 위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기한테 흘러나가는 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리더십은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완벽해서 영적 리더가 된 게 아닙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까지 떨어져 본 다음에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오면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영적인 리더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것이 많지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말씀대로 살아라고 격려할 수 있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나도 그렇게 살았다고 격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영적 리더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마음이 안 날 정도로 인생이 곤고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미친 척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났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진정한 만족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